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작은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모도 하루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것인데요. 한평생만 연구했습니다. 온 세계에 다니면서 각 나라의 물을 다 연구하고 이 지방 저 지방의 물을 연구하고 물론 한국도 뭐 일본도 여러 지방의 물을 연구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 이분은 물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물의 입자 사진을 찍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물의 입자를 찍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의 그 근본 입자가 아주 꽃처럼 에메랄드 색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 사진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그 책에 수십 장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을 앞에 놓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면 그 파동이 전달되면서 물색이 아주 예뻐집니다. 여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하면은 색깔이 당장 빨간색으로 까만색으로 아주 흐트러진 무서운 색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사진 책에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파동을 읽어요. 그리고 자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어느 호수가 있는데 도시 안에 있는 호수가 그만 잘못 관리해서 물이 썩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호숫가에 커다란 야외 음악당이 있어요. 언젠가 그 야외 음악당에서 세계적인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와서 여러 시간 동안 좋은 음악을 연주했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음악을 들었어요. 모두가 그 음악에 도취. 이런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호수의 물이 다시 살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살게 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맑은 물을 먹어야 살겠다고. 정수기. 정수기 광고는 끝이 없더만. 뭐 이건 좋은 겁니다. 이런 정도 이건 비싸고 이런 게 좋은 거래야 물을 깨끗하게 해서 마신다 그러는데 말짱 헛겁니다. 물을 맞고 안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의 정수는 필터로 될 문제 아니고 당신의 마음에서 되는 거라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화초가 있는데 늘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며 찬송하면서 이 화초를 만지면 이 화초가 잘 자랍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서 울면서 부부 싸움을 한 바탕 하고 나서 이 나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만지면 화초가 죽어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뭐 여러분 쉬운 시험 방법이 하나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에서 아이들 젖을 먹이면 아이들이 잘 자라요. 조금 속상한 데서 젖을 먹이면 당장 설사해요. 이게 어떻게 물질에만 관계된 문제입니까? 바로 물이 우리 마음의 파동을 받아들여요. 거기서 변화가 오고요. 파동은 다시 공명을 일으켜요. 공명은 생명력을 맞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수하겠다고 정수기 열 열심히 갈아치우는데요. 그게 아니라 물을 마주선 당신의 마음이 바로 생명수를 만들 수도 있고 사약을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해 보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다니면서 보면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Thank you, danke, dankeschön.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국가에 가면 어디 가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혁명은 기쁨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 구호가 형입니다. 북한에 가보면 모내기 할 때에도 사방에 써보죠. 모내기 혁명. 모내기가 왜 혁명입니까? 혁명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투쟁. 앵취 투쟁. 쟁취하고 투쟁하는 일에는 감사가 없어요. 아, 투쟁해서 얻어 뭘 감사해요. 글쎄 얼마의 이득이 있는지는 몰라도 원망과 불평이요. 모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사회와 제도에게 돌리면서 이런 것이 혁명이요 투쟁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려서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노예의 웃음이 없습니다. 주인은 웃지만 노예는 웃지 않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예가 웃는다면 그는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웃음이 없다면 그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웃음이 없습니다. 모순의식을 가지고 사는 때에도 웃음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일해서 얻는 봉급과 대가에만 신경을 쓰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월급을 얼마 주든지 말든지 올리가든지 내리가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일하는 것만 가지고 행복해요. 이렇게 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월급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지위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안 하나 인정하나 안 하나 아이고 이런 거 신경 쓰고 살려면 참 피곤합니다. 시사하고 더럽고요. 조금 더 받으면 어떻고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여기에 신경을 쓰고 목을 걸고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저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구절구절 수없이 반복돼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런 뭐 아버지 된 나의 소원은 너 자녀된 너희가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길 바라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내가 결혼 주례 많이 하는데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인 것이다. 뭐 부모에게 뭐 된 빚진 거 도들려주지 마라. 부모의 소원은 행복해라. 모쪼록 행복해다오. 그러니까 행복한 소식만 전하면 훌륭한 효자가 되는 것이죠. 부모의 뜻은 저들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것뿐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건 소유나 성취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나 거기다가 기준을 두고 싶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믿는 것이요. 가장 훌륭한 인격이 누굽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가장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은혜로 깨닫고 기뻐합니다. 그 깨달음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입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보다 결과가 나빴습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다 은혜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거, 내 생각하는 거 죄 아니시오 돼 있었습니까? 그건 다 죄였습니다. 반대로 나의 주변, 나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죄요. 내가 받은 것은 다 은혜요. 오로지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관계성을 봅니다. 죄 사함 받은 자의 감격 속에 삽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을 볼 때마다 가끔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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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가다가 다윗이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딱 바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웬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소하심으로 해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사이에서 지혜의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오로지 은혜!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출애굽! 그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00% 은혜! 그 은혜의 감격으로 홍해 가서 찬송을 부르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세요. 그 기쁨으로만 살기를. 오직 은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만난 그 남편 은혜로 만난 겁니까? 실수로 만납니까? 지금 사는 그 아내, 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여적인 실수다 그럽니까?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저 은혜예요. 오직 은혜. 저는 어떤 사람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요. 참, 난 그걸 몰랐네요. 내가 연주를 했는데 내게 와서요 배를 두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눈물로. 남의 눈물로. 왜? 이건 누구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사실은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못되게 놀았거든요. 아보션. 잘못된 생활에서 애까지 두 번 뗐대요. 아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나는 그사 결혼은 하지만은 애는 없다 생각했대요. 의사도 그랬대요. 없을 거라고. 그런데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은혜를 주었다고 펑펑 울어요. 그 은혜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에 안 것이 없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니 행복하지요. 행복하지요. 그 기쁨, 사기받은 기쁨, 사주를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한대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저 미래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께로 간단 말입니까? 십자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서서 기다립니다. 바라보는 순간 그 얼굴이 천사불과 같이 되고 그 앞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다 고마운 분들 뿐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어디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 운동기자원과 같은 데서 오랜 경기 끝내고 지금 골인 지점 결승점에 왔는데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약속된 미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소망 중에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거로 행복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현에 사는 하루하루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옳이다.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생한자의 세계관 속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여집사님 제가 이름을 대지 못합니다만은 아주 예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남편은 좋게 나와요. 결혼 생활 꽤 오래 했는데 그렇게 전도해도 안 나와요. 고집이 세서. 그리고 그저 아이고만 교회 나오는 집사인데 늘 그저 왜 남편은 교회 안 나올까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요. 이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데 그저 감사하더래요. 행복하고 남편이 저렇게 술 먹고 다니면서도 건강한 게 신통하고 제 집 찾아오기 신통하고 굉장히 감사하고 또 나 예수 믿는 거 방해하지 않고 애들 데리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몸도 챙겨주고 아 이걸 얼마나 좋아요. 좋은 남편이다. 좋은 아내다. 좋은 이 아이들이다. 행복하지.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대요. 여보 여보 난 참 행복해. 좋은 남편의 아이들도 착하고 감사하다. 남편 말이 미쳤냐 그러더랍니다. 아 그런 걸 그다음 또 하나님 저 남편에게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해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랬더니 정신 나갔냐 그러더니요. 열째 되는 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또 한마디. 남편 하는 말이 그만해도 사실은 나도 그래.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랍니다. 20년 동안을 예수 믿으라고 안 믿더니요. 사랑한다고 해도 안 돼. 당신을 위해서라고 해도 안 돼. 나는 행복하다 했더니 예수 믿더랍니다. 여기에 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죠. 율법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율법이 있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쉬지 않습니까? 율법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듣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또 들어도 사랑스럽고 행복해요. 또 그 명령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요. 명령 속에 약속이 있고 명령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그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기쁨이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쓰여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필요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고용된 나를 발견하면서 아,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이요. 사도 5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 확실하게 매를 맞고 감옥문을 나오면서 성경에 기뻐하면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맞아보았습니까?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마치 훈을 다는 것도 같고 면류관을 쓰는 것도 같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 행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옵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본의 여류작가, 여류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모르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야코는 모르더라도 빙점은 아실 겁니다. 빙점도 모르면 소망교회 교인 아니지. 수준 미달이네요. 그런데 자, 이 빙점을 보세요. 이 사람 우리가 아야코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척추 가리에스라고 하는 병으로 수십 년 고생했습니다. 파킨슨시 병으로 고생을, 직장암으로 고생하고, 또 대상포진이라고 되게 아픈 거죠. 그걸로 몇 년 고생을 했고, 심장병으로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을 폐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해 살았습니다. 자, 이만하면 절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참으로 행복해져요. 피결핵 알루의 남편을 만납니다. 그 남편도 이 여자의 감동돼서 피결핵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병원에서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병원에서 뭘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뭘까? 내 마음 기쁜데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해서 매일매일 몇 장씩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쫙 돌리면 모두가 한 번씩 읽어보고는 아 좋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매일매일 썼어요.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빙점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여류작가 수많은 책을 냈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중에도 신앙 가운데 행복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파동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파동이 공명을 잃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인내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가지는 궁극적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빌립보라고 한 책은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13번이나 있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평화다. 내가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받아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도 형통도 아닙니다. 오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고 기뻐하고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기뻐하고 그 기쁨과 행복, 이것은 파도 일으키고 이것은 파급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공명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기라. 그 기쁨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도 납니다. 자연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건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함으로 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항상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기뻐함으로써 이제 파동이 있고 공명이 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서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